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좀 더 나누었는데 오늘 16장 14절 말씀부터 함께 나눌 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과 노고에 비추어서 그만한 물질적 대가를 받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그들이 재물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설명에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위선의 탈을 쓰고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인 척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재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따른다면 재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비유로서 그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그들은 한낱 시골 출신의 이름 없는 선생인 저가 뭐 자기들을 그런다 이러면서 비웃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교만한 자들은 그 교만이 자기들의 눈을 가리워 참된 의와 진리를 보지 못하게끔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으로 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자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인데요. 즉 그들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엄격했고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과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키는 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대단한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계의 다른 분파들인 사두개파와 SNS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멸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정통적인 율법의 수호자이며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자처하면서 일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국가로부터는 그에 합당한 대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속마음을 다 아셨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같은 영적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 같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우리 종교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영적 교만의 한 예가 된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참으로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분명하고 온전히 쓰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는 것 참으로 중요하겠죠. 누가복음 16장 16절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적 시대 구분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지금 구분하고 계세요. 그 후부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왔지만 그것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최후의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하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제 그들 속에 찾아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약속으로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전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고 그곳에 들어가려고 찾아오며 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본절의 의미는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가고 그들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율법 준수를 고집하는 데 대한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나 교리 준수가 마치 신앙의 전통인 것처럼 주장하고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까지도 멍에 아래 있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교리 수준이나 금욕적인 생활이라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진리를 깨우치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6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본질의 의미는 율법의 한 획, 즉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성취되기 전에는 그 율법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말씀은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구약의 말씀이 변치 아니하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비록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 복음의 시대가 임했지만 구약의 예언과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율법의 완성에서 오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결실이기 때문에 복음과 율법은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과 완전한 의미의 해석을 하셨을 뿐 율법을 폐기하신 것은 또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을 어떠한 시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6장 18절로 가보시죠. 무릎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요 무릎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 봐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것도 간음이며 버리운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아내가 음행을 저질렀을 경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그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 다시금 해석하면 음행에 대한 언급 없이 이혼을 금하고 있다는 데 있는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였던 실렐은 여자 음식 솜씨 여하에 따라 이혼도 가능하다 이렇게 시사를 했다고요. 그뿐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생활은 무척 부도덕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결혼의 신성함을 무시하고 율법의 해석에 얽매여서 가정의 파탄을 부채질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이의 율법주의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음행하면 이혼하고 남편이 음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대한 견해와는 달리 예수께서는 이혼에 뒤따르는 가정의 파탄과 가족의 불행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결혼의 신성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부당함을 바리새인들이 신성시 않은 율법에 적용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즉 남편이 새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그런 자도 결국 간음을 행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이상이 맞지 않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을 키워가는 가운데 화합과 용서가 싹트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만 자신의 주장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과 잘못을 들추어서 이혼을 강행하는 경우는 매우 비겁하고 나약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 인간의 만남이지만 그 만남을 잊게 하시고 서로를 맺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더 정확히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찬양 전에 그런 내용을 나누고 있는 거였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율법의 해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관심 갖고 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아주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다른 견해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장 19절로 가보겠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랬어요. 본절로 시작해서 31절까지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나눈 일련의 대화 도중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를 바리새인에 대한 경고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때 그 문맥상의 의미를 보다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 비유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리새인의 폐단은 아마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첫째는요, 바리새인들의 탐욕 혹은 재물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늘나라에서의 삶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믿으면서도 믿죠. 그 같은 신앙에 부합되는 삶을 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서 오히려 재물을 탐내는 부자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게 책망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냉혹함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모범적인 준수자요, 율법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어요. 그것은 허유와 위선에 불과했다고요. 왜냐하면요, 이웃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큰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문에 나사로와 같은 고통받는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왕같이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의 의복은 자색 옷이었고 고운 비옷이었는데, 자색 옷은 당시 왕이나 귀족들만이 입었던 매우 비싼 옷이었거든요. 고운 배옷 같은 그 무게의 금보다 두 배나 더, 그 배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두 배나 더 비쌌던 옷이었어요. 또한 그는 매일 잔치를 벌여 세상 연락을 즐기는 생활을 했는데 사실 부자가 누리는 부 자체가 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넘치는 부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데 부자의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자신의 부귀가 스스로의 뛰어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 믿고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무능과 게으름 탓이라고 돌려버리기 쉬운 겁니다. 따라서 부자는 점점 더 특권의식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온전한 길로 가고 있다, 자기는 온전히 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말씀은 재물을 강한 부정적 흡입력을 경계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부자들의 이러한 냉혈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16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병든 몸을 이끌고 부자의 대문에서 구걸하며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 나사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 시브리어 엘르아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그 이름은 그가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죽은 후에는 평안을 누리게 됨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그의 삶은 호화로운 부자의 삶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그 부자의 집 대문에 앉아서 아마 그 누워 있었겠죠. 음식 찌꺼기로, 버리는 그 음식 찌꺼기로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개들이 그의 몸에 생긴 부스럼을 핥는 그런 모습은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성대한 장례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의 죽음과 달리 거지 나사로의 장례식 어땠을까요? 아마 사람들도 없었고 공동묘지와 같은 곳에 버려져 있었고 명패도 새겨져 있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들의 영혼이 도달하게 된 장소는 전혀 반대였습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것은 낙원을 가리키는 견해이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여러분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좀 더 친근한 의미의 어떤 시브리적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은 간접적이나마 사후의 중간 상태에 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은 후 머무는 처소에 대해 성경이 결정적인 확증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23절로 가보실까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누가 보는 겁니까? 부자가 보는 겁니다. 24절에는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지옥의 상태가 종종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당하는 고통으로 묘사되는 곳이 꽤 있죠. 이 불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이 문자 그대로 엄청난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사실 이러한 표현에 대한 지옥의 어떤 설명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거지 나사로의 축복된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철저한 결핍과 소외의 상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의인들은 풍성하고 사랑 가득한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데 반해서 악인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엄청난 탐욕과는 정반대로 결핍 가운데서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부자의 돈을 매개로 찾아든 수많은 사람들의 아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자 더 큰 결핍과 소외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에레미아스는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인데요. 말을 하기를 의인과 악인들이 저 세상에서 서로 마주 본다고 하는 것은 후기 유대교에 잘 알려진 표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13장 28절에 따르면 저주받은 자들이 축복받은 자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최후 심판 이후나 있을 것으로 말씀되어져 있죠. 따라서 여기서 예수께서 장차 지옥에서 당할 끔찍한 고통의 장면을 어느 정도 앞당겨 보여줌으로써 경고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적어도 우리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경적 수준으로는 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16장 24절입니다.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건 보통 있는 일입니다. 이 부자 역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혈통적 특권에 의지해 긍휼을 얻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예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를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그래, 남자일 경우는 아들아, 뭐 여자일 경우는 딸아, 이런 말과 같은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그 부자를 아들아라고 부름으로써 그 자손됨을 시인했지만 다음에 나오는 구절의 내용으로 보아서 자신의 자손, 즉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만의 특권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치로는 인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본 구절이 지상에서의 부유함이 저 세상에서는 고난을, 지상에서의 가난함이 저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는다는 단순한 인과응보적 논리를 가르치거나 부는 지옥을, 가난은 낙원을 예비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정죄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재물의 남용과 과소비, 가난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외면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웃을 향해 얼마나 냉혹할 정도로 살고 있었는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에 출석하며 세례받고 헌금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16장으로 모시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트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